오늘 마지막 찬양이 제 말씀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 나 누리며, 이게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참 되게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사실 고별 설교를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어차피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이집트를 가던 다시 한국에 돌아오던,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교회로 이루어 나갈 거기 때문에 고별 설교는 좀 그럴 것 같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나누자. 목사님도 부탁하실 때 주임재교회에서 하려고 준비했던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준비했던 말씀을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똑같은 말씀을 세번 했는데 세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기 증인이 앉아 있는데, 갈수록 조금씩 뭔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무려 104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폭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임하지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저기 미래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한 나라, 예수님과 함께 현재에 예수님이 계신 그 현실에 임재한 그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고 예수님이 현재 임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침례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도 있는데,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도래에 대한 기대나 준비를 위한 선언이 아니고요. 선포하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착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선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도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단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원적인 의미를 잠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말쿠트라고 합니다. 약 200회 정도 사용됐는데 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됐지만, 인간 왕에게 적용된 경우는 통치, 지배, 왕권 등과 같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또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됐는데, 또 지극히 부차적인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인 영역, 그리고 영토의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것이 설명이 됐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앞에 말했던 말쿠트와 동일한 의미로, 추상적이고 또 역동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 있죠?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쌓아둘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욕심은 결코 그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물질을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좀이나 동록이나 해야지 못하며, 여기서 동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쇠에 이렇게 녹같이 생기는 거 있죠. 녹. 번역되면은 이게 헬라어로 브로시스인데, 뜻이 뭐냐면 먹히움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해충에게 먹히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뭐 부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 먹어버리다 이렇게 보면은 좀더 나은 번역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세상에 먹고 살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어디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키우고 입히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런 쭉 인과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26절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염려하지 말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6장의 배경은요. 당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소작을 하는 농부들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들은 넉넉하지 못했고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염려, 그러니까 현실적인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나라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 보이는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 쉬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조금 전에 갈릴리 지방의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까요? 요즘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나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그림인지 이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인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려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야.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살기를 원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요즘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주인인 삶을 더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더 많이 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요즘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 주인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26절에 나왔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온 세상에, 온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하고 대체불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고, 믿고 아십니까? 유일무이하다는 무슨 말씀이죠?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유일하게 김기덕 한 사람. 근데 제가 없어지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천원이 세상에 하나고 전세이도 윤목사님도 여기 있는 한분한 분이 단한 명이라는 거고 그한 명이 사라지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것에 동의하시죠? 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유일무이하며 대체불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뭐 Let there be 물, 궁창 뭐 이래서 Let there be 쭉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에 무엇무엇이 있어라. 말씀으로 지으신 것은 거기 무엇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어는 Let us make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자, 말씀으로 지으신 거는 다시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빚으신 이 모양은 또 빚으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이미 이전부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 때문에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 전혀 불필요한 피조물들의 창조를 기뻐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그냥 다시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만들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기를 마다치 않으십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중에도 이기적이어서 자녀 버리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누리십니까? 조금 이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거리낌이 없는지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것인데 이 통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예정론도 있고 보편 속죄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신학적인 뭐 이론들이 있지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스스로의 권리 포기를 의미하고 이거는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도록 내어드리고 결정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삶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능,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을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본질을 우리가 직면해서 살펴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경험했던 뭐 외국에서의 삶, 뭐 물질이 없어서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떤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죠.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막연한 두려움. 즉 거짓말인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그래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당장 우리 다음 주에 이집트 가야 되는데 우리 전생에는 지난주까지 엄청 이것 때문에 씨름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주님 보내시면 가고 안 보내시면 말자. 이 마음을 일찌감치 그냥 먹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있었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참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도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자 이러한 두려움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형제 모임 가운데 잠깐 나눠주셨는데 두려우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그런 감정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주셨느냐 누군가에게 인용을 하셨던 거 맞죠? 두려움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솔직하게 돌이켜보면은 사실 하나님 안에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뭐 없지만 재력이나 어떤 힘,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은요, 동의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자 하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손에 잡히는 실체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이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메타라는 말은 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면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틀리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맞게가 아니고 나에게 맞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도록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을 말하는데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쁨으로 하려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에 진정으로 빠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과 주인의 개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과 주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부르시겠다.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좋은가요?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근데 이 친구라고 불렀을 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어려움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보통 동년배끼리 하니까요. 위아래로는 친구 먹기가 참 어렵지요. 아버지 뿔대던 사람한테 막 친구로 다가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무언가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가갖고선 좀 이렇게 느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그 세계,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나라를 깨트리면,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깨트리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이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애매했는데,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서양 문화권에서 살아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 그러니까 존재 대 존재로서,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인격으로서, 한 존재로서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아미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는 그냥 15살짜리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30살이었는데 막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헤이 데이빗 하면서 저 등짝 팍 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인데, 이들에게는 이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문화에 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뭐 멕시코나 미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에 사는 서로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깨트려 버리면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될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가 같이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런 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경험했던 모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드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격이 없이 정말로 친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정말 그런 사이가 될수 있는지, 그렇다고 무례한 게 아니고요. 친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근함.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이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수 있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0년도 4월 14일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이 되기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아파서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는 돌이 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하늘로 먼저 떠났습니다. 저도 그 같은 병 때문에 엄마가 금방 알아보고선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거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엄마는 먼저 자녀를 잃었기에 그거에 대한 충격과 상처가 있었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대전으로 이사 왔죠. 근데 그 다음에도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뭐 마늘을 먹고 장이 꼬여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고, 한 번은 개천에 빠져 떠내려가는 걸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건져가지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상한 간장게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서 고열과 함께 생사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갓난아기가 말도 못할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렇게 계속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니,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를 아주 특별하게 돌봐주셨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동생은 그거에 대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어머니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겠구나 하고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정도였으니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에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나이가 30이 다될 때까지, 물론 지금 40이 다 됐는데도요, 누구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저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어머니가 해주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2013년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큰 사랑을 받고 살아나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었고, 뭐 두려움이나 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015년도에 어머니가 이제 하늘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좋은 데 가셨어 하고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괜찮아. 네, 그때 안 괜찮고 충분히 이별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후유증이 좀 컸어요. 그러고서는 어머니의, 저는 미국에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들려서 돌아가고 보름 뒤에 돌아가셔갖고 그때는 못 왔습니다. 장례식 할 때는 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마치 한국에 그대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어머니가 없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상태까지 가게 되고, 어떤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그에 대한 상실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 상실감을 제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계속 잡아주셨던 걸좀 느꼈는데, 저번에 오셨던 박지범 목사님 그 집에 가게 되면서 제가 많은 회복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먼저 떠나고 나서 저의 느낌은 제 세계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처음에는 뭐 제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요. 그것도 거슬러 가면 2007년도에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기도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잊고 지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은혜 받고서는, 또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서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절대 기회를 놓치실 분이 아니죠.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부터인가, 제 삶에 그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원하는 대로 제 삶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해야 됐는데, 아,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집, 아주 단순하고 모범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서 특별히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타락했고, 내가 왜 교만한지, 이것에 대한 어떠한 인지가 뭐 머리로는 알았으나 여기로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죠. 근데 이렇게 저의 세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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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에 대한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 그것이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삶은 아주 이것이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도록 가르침을 그런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계는, 저에게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고통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딱그 말을 누군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막 힘들어하는 저를 향해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전도사님,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저 겉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한번 겪어보시죠. 한번 네가 당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요? 이랬는데요. 아, 지금 생각해보고 지금 고백하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완벽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의 삶에 그런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지나와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저의 뭐 미국에서의 삶이나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안 하셨던 순간이 없더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좁은 세계관, 저의 좁은 가치관,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저를 묶어 놓았고, 늘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왜 교만함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음 주면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선교사로서 떠나는데 어떤 목사나 선교사라는 이런 직업, 직책이 아니라 그냥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하고 새해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기 물론 힘들겠지만 가서도 현실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겠지만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고 그 살아보자. 저는 연약합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시 또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마 또 흔들릴 겁니다. 연약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시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주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소작농가 어부들에게 비현실적인, 아주 비현실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인간을 위한 높고 깊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주인 삼았던 자리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되시는 삶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 때문에 결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우면은 하나님께 우리 피합시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를 이 시간 끊기로 결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며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크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